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록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물리적 소리를 들을 귀를 갖고 있지만 영적 귀가 닫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먼 곳을 볼 수 있는 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주의 귀한 빛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 또한 있을 수 있기에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구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의 기회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시간도 필요했고 또 그가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시간도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은 많은 시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도 헛되게 사용하신 일이 없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인 마음에 관심을 두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은 이미 제가 앞서 언급하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1절과 3절의 말씀을 언급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소식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불필요한 경쟁심과 또한 이 토론의 요소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죠. 또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가 오게 갇히게 되어지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그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피하신 것은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었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 경쟁심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의식하시고 그런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개 주무시든지 자든지 여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는 일에 여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분명히 갈릴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는 말씀도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가 다름 아닌 갈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6절이 밝히고 있는 바대로 결국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안에 사도의 안에 뭐랄까요? 각주라 그럴까요? 삽입 어구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을 살펴봤지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사건을 서술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뭐 이 요소가 있어야 이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도 사실은 아님에도 이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라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적어놓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통찰력, 예수님의 예지력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 또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이었죠.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라 그랬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즉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느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7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예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복음을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내러티브 어떤 사건을 소설해 나가다가 그 사건 중간중간에 주임새처럼 주임새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 삽입 어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어구들을 이 곳곳에다가 언급을 했는가?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곁길로 새지 않고 그 이야기가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자 역할로 이정표 역할로 이런 삽입 어구들을 적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이 쓴 이 삽입 어구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그분이 전지하신 하느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을 적어놓아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삽입 어구가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는 이 사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요한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을 언급하다가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이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었다라는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진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몇 개나 됩니까? 뭐 다양하죠, 그죠? 서해안 도로로 내려가가지고 88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진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길로 쭉 가가지고 남해안 도로로 진입하면 역시 진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죠? 제일 빠른 길은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가 요즘이 아니죠. 그래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진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꼭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사도 요한은 무슨 의도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이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놓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무엇을 해야만 하였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이 우리말로는 뭐 하야만 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데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 해야만 했다, 영어로 뭐 have to 뭐 해야만 되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 한 120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가피성,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반드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역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에 해당돼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뭐 해야 되겠다라는 말 바로 이 단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3장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했죠. 그죠?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런 단어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직은 우레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양들을 이제는 인도하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구절들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됐던 것은 단순히 그쪽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면 그곳으로 갈 수 없었던 지리적인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진 그분께서 그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상의 구조로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위성과 필연성을 말하니까 예수께서 마치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된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격적 존재는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번 얼굴을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지정의를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석준이도 지정의를 갖고 있죠? 그죠? 의지를 갖고 있죠? 예. 네. 무엇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정서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의지적인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격적 존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결과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는 달리 어떤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영혼의 움직임이 있고 그 영혼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품어주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인간의 의지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으신 소원을 두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의지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외부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그냥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튕겨내요. 제가 독심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충 보면 지금 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있는 것처럼 막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극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 주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물론 인간의 마음판이 완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정당할 수는 없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왈과 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이 내키면 그냥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의지를 발동시킬 때는 그분의 성품과 관계에서 의지를 발동시키기 때문이죠. 그분은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선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자비와 궁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와 궁휼이 풍성한 그 일에 의지를 발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의지하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동력인 세상을 보내실 때 동력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목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일은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좁은 문맥에서만 성경을 읽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전 문맥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이해해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왜 여기다가 적어놓았는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믿게 된 분도 있고 또 믿은 분들 중에 저희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 과정들이 있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뭐 이름을 거명해도 크게 신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병철 성도님 같은 경우에 본래 안 믿으셨거든요. 최민수 성도님이 저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채원이가 원우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유병철 성도님한테 유아 세례 받는데 한번 와라. 오면 어떻습니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그날 오자마자 새가족 성경부를 읽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성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영화부를 할 때인데 아이 이렇게 데려가는데 혹시 저희 교회 영화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화부할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 다니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이러저런 사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하심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 많은 동네가 있었겠지만 굳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야곱의 우물과 가까이 있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 하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게 되고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굳이 우물에 앉으셨는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와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굳이 그곳에 안착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 장소가 수가라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 구체적 장소가 지금 우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물가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첫 번째에는 창세기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구하려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모래밭에 바늘 죽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가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로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마치 못하여 리브가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죠? 하느님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물가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이분 역시도 신성을 지닌 하느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친히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조언은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물을 드시기 위해서 우물에 앉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말은 피곤하신 그대로 너무 피곤해서 그냥 피곤한 채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 피곤했기 때문에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 앉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물 곁에 앉으셔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우물에 앉으셨던 것도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매우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를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바로 그때입니다. 연내 중동지방이나 터키나 이쪽으로 가보시면 그리스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후에는요 오침을 납니다.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 사마리 여자와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 했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자가 이미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가만 살펴보시면 제자들도 음식을 사러 나가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전혀 오지 않고 딱 이 한 사람만 왔을 바로 그때 이 여자와 단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멋지죠? 이렇게 주님과 단둘이 그 영혼의 깊은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 배려는 이 여인에게 건네신 단 한마디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Give me a drink. 물 좀 달라. 원어도 딱 세 개예요. 물 좀 달라.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가 갈증나는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필요를 느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인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을까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인과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줄 수 있는 환대와 친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물동이를 두고 들고 왔잖아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함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실 거예요. 자기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관심도 별로 없고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벨직 신앙고백서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반을 이렇게 쭉 한번 훑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세와 태도가 다 드러나죠. 오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처럼 항상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도 빗나가 있고 저 뒷좌석에 앉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관심을 이제 두는 건데 사랑을 듬뿍 주는 거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죠. 지질이도 망나니고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학생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이 마치면 네가 칠판을 지워라. 그 일을 시키면요, 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제가 아는 한 신학 교수님, 백석대학이나 한 교수님은 본인은 조교를 시킬 때 절대로 성적 좋은 사람을 조교로 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보통 교수들은 누구를 조교로 시킵니까? 그 과목에 제일 탑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을 조교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서 좀 뒤쳐져 있는 학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교를 시키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는가? 조교하는 동안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죠. 막 채점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교수가 가르친 일에 뒷바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과목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겠지요. 결국 주님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감옥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문제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신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지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대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을 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확연하게 대비되는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니고데모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학식을 가진 랍비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천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실 때는 니고데모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는 가능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사실은 누가 더 주님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인정했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한 남자로 유대 남자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인으로부터 퉁명스러운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았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니 거듭나야 된다면 어머니 모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죠? 주님께서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시고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이처럼 비교적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런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거칠게 다루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딱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적어도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도리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은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1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을 똑같이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성 여인에게 대하셨더라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대로 제 동기가 있는 강원도 정선의 유천교회 가서 똑같이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냐면 못 알아먹어요. 그분들은 거의 다 60, 70대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아주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서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제안을 항상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주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여자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와 깊이 대하기 위해서 보자마자 내 남편 데려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 거듭나야 돼. 이런 식으로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여자였어요. 여러분들 여자, 뭐 여자라는 유행가 제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은 그 당시로는 비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어요. 불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불과 40년 전, 아시겠죠? 제가 뭐 한 10대, 10대 중반, 예? 이때,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요, 여자들이 밥을 어디서 먹었느냐 하면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혹시 방에서 밥을 먹어도 밥그릇을 상에 올려두지 못하고 상 밑에 방바닥에 깔아놓고 먹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르신들 맞죠? 그렇게 먹었어요. 불과 40년에서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의 상황은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동물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남자들에 의해서 소모품처럼 취급당했던 존재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여자,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잖아요. 정말 더럽고 부정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온 동네 남자들이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집적거려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수작을 걸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인식되었던 존재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열왕기서를 보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둘로 쪼개졌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에 있던 포로민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다른 쪽에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지역 쪽으로 그들을 옮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통혼하면서 피가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 거기다가 또 옮겨 이주시켜 살도록 했거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역시 피가 섞였을 것입니다. 피가 섞인 사람과 피가 섞여서 돌아온 사람이 다시 또 혼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인데 이제 잡종이 된 거예요. 잡족. 그죠? 이거는 뭐 어디 족속인지 도무지 형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대개 뭐 한 뭐 흑인하고 황인이라든지 뭐 백인과 흑인이라든지 하면 대충은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몇 대를 걸쳐서 내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 흑인인지 황인인지 백인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이상한 족속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멸시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혼혈 아들이 지나가면 튀기 혹은 아이노쿠라고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릴 때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이노쿠 지나간다 그랬어요. 제 여동생이 좀 예쁘거든요. 이 눈과 코가 뚜렷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윤수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또 뭐 박세일인가요? 뭐 하여튼 박 씨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흑인하고 이렇게. 예. 박일준. 아, 죄송합니다. 박일준. 예. 하여튼 그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다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남아 계통의 사람이라든지 혼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보다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큰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이 매우 강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온갖 이방 족속의 피가 다 뒤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읽혔던 유대 문헌인 벤시라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누구냐?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죠. 그죠?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 이 세겜에 거하는 족속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스라 사장이 나타나죠. 그때 됐다고, 괜찮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재상이 아무나 됩니까?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무리 재상이라 해도 재상 측에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혈통과 그 다음에 가문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했던 집단이 바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이처럼 사람들에서 멸시받았던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매우 무시했던 사마리아 혈통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요, 남자가 함부로 지나는 여자한테 말을 못 걸어요.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에? 히잡 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어디 함부로 뭐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 작업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느냐? 여기도 사도 요한의 각주가 나타나죠. 사도 요한의 각주에 주목해야 사도 요한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상종한다는 이 본래 단어의 뜻은 함께 사용한다,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공동으로 이용하느냐? 그릇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한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놀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상처와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고통과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한다는 말은 나 힘들다, 아프다,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어만 줘도 참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하루가 기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지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몇 번 하면요,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 가문으로부터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전 남편이 그를 보듬어 주겠습니까? 남편이 뭐 몇 명인데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사마리아 여자고 남편이 이전에 다섯 명 있었던 정말 더럽고 음란한 여자라는 그런 귀속말로 하는 말들을 듣고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진 영혼의 답답함, 그리고 그 마음에 감춰졌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보시고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인제는 특별히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는 같지 않게 정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크게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새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구원하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사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성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도착하신 때는 정오죠.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목도 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을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신 그대로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모든 영적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드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을 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필요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많이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해서 영광이 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충족하신 분께서 왜 인생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말씀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요구를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뭘 가져가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잘 헤아려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자니까 나오고 가정예배 드리자니까 드리고 외우라 그러니까 암송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오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신 주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함께 헤아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가장 더럽고 추악한 한 인생을 찾아가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될지언정 그 말씀에 귀를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요구 앞에 우리가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님과의 원활한 교통과 소통과 교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48장